네, 오늘이 어른 주일학교 제가 이제 시작하고 12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기도하심으로 어른 주일학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또 때로는 이런저런 형편에 눌리면서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때로 우리가 형편을 보고 낙심될 때에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던 것처럼 이런저런 형편에 눌려 있는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형편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 저들의 마음이 안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이런저런 일로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다면 말씀으로 그 마음을 녹여 주셔서 주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도록 저들이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 아침에 또이 시간을 주께서 복주시고 이 시간을 주관해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 내려가매 파라오의 직무수행자로 호위대장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기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족속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라.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3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뭐냐면,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모두 형통하게 되기를 바라시죠? 예, 하는 일마다 막히고,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은 정말 골치 아프죠. 근데 하는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다 되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형통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세상적인 형통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자면. 예, 경제적인 거. 예, 진짜 로또 한번 당첨돼버리면 인생 역전이죠, 한마디로. 예. 세상적인 형통의 제일 큰것 중에 하나는 뭐 돈, 또뭐 경제적인 이런 부분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출세하는 거. 출세 중에 들어간 게 이제 돈도 되고, 이제 세상적인 명예나 뭐 지위 이런 게될수 있죠. 또 요즘 사람들이 제일 또 관심 많은 게 하나 있는데요. 아,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건강. 뭐니 뭐니 해도 건강해야 된다. 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아, 저 사람은 참그잘 됐다. 저 형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우리들까지도 때때로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형통을 논할 것 같으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 중에도 형통한 사람이 꽤 있죠. 뭐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잘 살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런 것을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서 형통이라고 할수 있느냐? 이제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가치관 중에서 성경적인 형통함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요셉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방금 말한 그런 형통함 속에 살다 간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우리가 종종 다윗 이야기를 하지만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출세의 길을 탄탄대로를 달려간 게 아니고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오히려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죠? 나라에서 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고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다윗과 가까이 하면 왕의 대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윗이 많은 고난의 세월을 겪은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내용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하나님이 분명히 꿈으로 그에게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에서는 그가 치리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형편은 치리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꿈 이후에 오히려 형들에게 이제 배척을 받죠. 요셉이, 저는 성경 읽다가 요셉이 바보든지 아니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눈치가 있는 사람 같으면 자기가 그 형제간 중에 특별히 아버지한테 더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 이야기를 하면 형들에게 더 미움받을 거를 알 수밖에 없거든요. 눈치가 조금만 있는 사람 같으면. 그런데도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밝히 드러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배척받을 걸 알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렇게 숨기지 않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2절과 3절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그 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형편은 전혀 형통하지 않은 형편이었어요. 왜냐하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제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죽을 뻔한 거죠. 그 다음에 구덩이에서 올라와 가지고 상인들에게 노예로 이제 팔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상인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파라오의 호위 대장에게 그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을 떠나고 고국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 노예가 된 거예요. 그냥 요즘 생각하는 직장인하고 개념이 틀리잖아요. 이 당시에 노예는 거의 짐승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형편인데 요셉이 형통한 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근거가 뭐냐면요. 2절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보시겠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라. 자,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근거는 형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근거는 주께서 함께 계심으로. 자, 우리는 주로 형편에 이렇게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네. 이제 지난주에 우리 김진철 형제님께서 말씀 선포하시면서 잠깐 간증하셨는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도 부족한데, 한두 달 만에 700인가를 까먹으셨다 그랬죠. 그리고 통장에 20만 원인가 뭐 얼마 남았더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는 거의 낙담 상태에 도달을 합니다. 이거는 김진철 형제님만이 아니라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근데 이 요셉은 그 정도 형편이 아니에요, 지금. 뭐,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벌고 마이너스가 됐다. 이 정도가 아니고, 노예로 팔려가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배척을 받았어요. 정말, 불행한 어떤 상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진짜 그런 형편들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좀 둬야 되느냐. 현재 내 형편들이 어떠한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형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나보다 나은 것 같고 형편도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 형편 속에 살 수밖에 없는가? 우리 얼마나 자주 신세 한탄 같은 걸 이렇게 하면서 삽니까? 근데 신세 한탄을 하자면 좀 요셉만큼 요셉의 형편보다 내가 더 어렵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혹시 이때의 요셉보다 더 어려운 형편 속에 계시는 분 있습니까?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요셉은 결국 이 모든 형편에서, 이 형편을 뛰어넘어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결과를 너무 잘 아시니까.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결과를 너무 잘 아니까, 이 요셉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실감나게 잘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결과에 미리 가 있어 버리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요셉이 당한 어려움보다 훨씬 별거 덜한 어려움인데도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초점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여기에 둬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내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다면 그 형편을 하나님은 뛰어넘게 하십니다. 이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조금 회복이 좀 됐잖아요?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 보디발의 눈에 잘 이제 띄었죠. 아, 저 사람은 보통 평범한 사람하고 다르구나. 아, 그래서 이제 보디발이 요셉을 좋게 봤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조금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유혹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고 거부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모함을 해가지고 조금 노예로 팔려간 형편 속에서 조금 살만했는데 이번에는 더 밑바닥으로 내리시더라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나는 이제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이 듣더니 아직 지하실이 남았어 이러는데. 이 바닥이란 말은 이제 올라갈 길만 남았다. 이제 그 말인데, 아직 지하실이 남았어. 이제 이러던데. 요셉도 아마 이제 형편적으로 거의 바닥이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이제 살았으니까. 좀 괜찮아질 만한데, 하나님께서, 주인 아내 강간 미수범이라는 제목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재판 받았을까요? 재판 못 받았습니다. 자기 주인의 집에 있는 지하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몇 년형 이것도 없어요. 무기징역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건요. 만약에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정도가 되면 낙담해버립니다. 완전히. 낙담하고 절망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억울한 마음, 그 보디발의 그 안에 그 나쁜 년, 뭐 이제 이러고, 그 그 도끼. 도끼 말고 도끼. 그죠? 그거를 막, 여러분, 그 울화가 치밀지 않았겠어요. 그 다음에 그 보디발, 그 멍청한 인간, 자기 아내 말만 믿고 말이야. 막 그 사람들에 대한 원망, 그 불평, 울화. 제가 볼 때는 오래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감옥에서 병나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참 재밌는 건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하고 또 굽는 관원장. 여러분 제가 이제 표현하는 게 다 구약, 개역 성경식이 많습니다. 그 사람,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그 근심 속에 있을 때 만약에 요셉이 자기 신세 한탄 속에 있고 막 분함, 억울함 속에만 갇혀 있었다면 수많은 간원장의 어려움이 보였겠어요? 안 보였을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쓸 겨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죠? 그 다음에 그 노예로 들어가서도 그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또 총애를 받아가지고 거기서도 또 섬기는 일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어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영적으로는 이렇게 성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해오고 있는데 크게 마음의 줄기를 두 줄기로 보자면 하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 하나는 하나님중심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다면 전혀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정말 억울함 일을 갈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뭐 설명을 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지만 그 모든 것에서 회복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치리자가 되죠. 이 성경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이 또 하나 나오는데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들이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을 모함해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많이 맞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채찍으로 맞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야, 도대체 이 복음 전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복음 전해서 막 귀한 종이라고 인정받고 대우받아도 그런 부족한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뭘 하냐면 신세한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을 찬양하더라고, 거기서. 이게 뭐냐면 주님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 형편 아래 살지 않아요. 주님과 마음이 연결되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그 땅이 막 옥터가 흔들리고 사람들의 매여있던 것이 다 풀려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간수가 자다가 깬 거예요. 자다가 깨보니까 감옥문이 열려있고 죄수들이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야, 이거 드러나면 내가 제대로 감옥 못 지킨 그 죄로 나는 사형을 당할 거다. 차라리 그냥 죽자 해가지고 자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걸 봤어요. 자,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빠져나가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면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죽어라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야 내가 도망 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잠깐! 우리 여기,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막 감옥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막 자기가 자유롭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그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간수가 무릎을 꿇고,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해가지고 간수하고 간수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또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위에서 이제 바울을 풀어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이 와가지고 바울이 나오는 내용,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교제 속에 있었던 사람들 특징은 그런 형편 아래에 갇혀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좀 형편 아래에 갇혀있을 때가 많잖아요. 냉정하게 우리 신앙을 이렇게 내놓고 이야기하자면 저도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정말 우리가 형통하지 못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이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는 데서 마음이 끊어져 있다는 거죠. 네. 진짜 원인은 그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이제 시간이 30분이 좀 짧을 때가 있네요. 간단하게 이제 간증을 하자면 옛날에 그 교단에 있을 때 중국 전도 여행을 갔어요. 전도 여행을 갔는데 중국에 가면 치치하을이라고 있습니다. 하얼빈의 형제다. 그 치치가 아우제자예요. 그래서 하얼빈하고 형제간 도시다 해갖고 치치하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치치하을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선교사가 저보고 그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그 접경지역에 갈 곳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오라고 저하고 이제 통역하는 그 중국인 형제하고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중국 러시아 접경도시로 이제 가는 길에 기차가 뭐 열몇 시간을 가야 되는데 중간에 한번 이제 기차를 갈아타야 되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가 야크스라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차를 갈아타려고 이제 나오는데 그 공안, 거기는 경찰이라고 안 하고 공안이라고 하는데 짐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짐을 가져갈 때 그 전도하는 곳에 가면 그 나눠주라고 CD, 성경과 연관된 말씀 들어간 CD가 이제 한 10개 정도 저한테 있었는데 그거를 배낭 제일 밑바닥에 깔았어요. 안 들키려고. 위에는 이제 막 다른 거 옷가지 같은 거 이런 거 넣고. 근데 공안은 공안이더라고. 위에를 안 열어보고 아래를 탁탁 쳐보더라니까. 확실히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냐고 내가 당황을 딱 했죠. 딱 열더니 뭐라 하는데 보니까 이제 중국 말인데 내가 못 알아듣긴 하겠지만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당장 연행돼가지고 전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이제 경찰서로 끌려간 거, 공항국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항국 바로 앞에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여관, 이제 거기는 초대소라고 합니다. 초다이소와 이제 이러는데 거기에 방을 얻고 조사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거기 가서 방 얻고 그 형제랑 저랑 이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저보고 먼저 오라고 해서 이제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왜 왔느냐, 언제 왔느냐, 뭐 했느냐 이제 여권하고 카메라는 다 뺏겨 버렸고 이미. 그래서 이제 조사받고 가 보니까 그 형제가 도망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완전히 그 중국에서 소경이고 김어걸이에요. 글을 모르고 말을 못 하니까. 근데 도망가 버려서 나를 이렇게 공안에 잡힌 상태에서 두고, 이야,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그 형제가 그 사람 안 보인다 그랬더니 공안이, 그 멍청한 놈, 그렇게까지 할 일이 아닌데 왜 도망갔지?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형제가 다시 왔어요. 이제 그 선교사한테 책임 선교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야 한국에서 온 사람 혼자 놔두고 네가 도망가버리면 어떻게 하냐. 근데 이 형제가 왜 도망갔냐면 전에도 잡힌 적이 있었대요. 잡혀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막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컴퓨터가 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이름하고 이제 간단한 신원만 적힌 상태에서 끌려가다가 도망을 가버렸대요. 근데 이제 이번에 다시 이게 들어가면은 두 번 된 걸로 돼갖고, 거기는 이제 많이 매를 맞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온 사람이니까 때리지 못하는데, 자기는 이제 많이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선교사, 맞더라도 가야지. 이제 이래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이거 어쩌면 좋으냐, 우리. 참, 기도하자. 해가지고 둘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참, 복음 전하라고 한국에서 성도들이 여비 마련해가고 보내줬는데, 지금 전도 한번 못 해보고, 지금 한국으로 쫓겨날 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제 둘이 기도를 하고 마쳤어요. 마쳤는데 무슨 마음이 딱 드냐면, 요셉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느냐? 아니다. 물론 형들은 악한 마음으로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셨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지켜줬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공안하게 잡혀가지고 복음도 못 전하고 지금 조사받고 있는데 역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냐? 아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난 지금 공안하게 잡혀 있는 거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뭐 했나 보니까 감옥에서 뭐 했죠? 그 죄수들을 섬기는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에게 해석을 해주고 이게 성경에서 이제 그 포도즙이나 떡, 그 빵은 예수님의 피와 그 살을 상징하잖아요. 아,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뭐 나가고 안 나가고는 하나님 손에 달린 거고 나는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럼 막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 전에는 어쨌든지 공안한테 잘 보여갖고 빨리 여기서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컸는데 담대해졌어요. 근데 막그 나가려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게 됐어요. 공안을 찾아가서 막 따졌어요. 전에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했다면, 아니, 한국에서 관광 온 사람을 이렇게 가다 놓고 이래도 됩니까?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그 공안이, 그 조선족 공안 통해서 이제 통역을 해주면서, 아니, 우리가 언제 너를 가뒀냐? 너 초대소에 있잖아. 그 조사만 받고, 조사 받는 시간 외에는 관광을 해. 근데 거기는 관광도시가 아니에요. 도시 분위기가 시큼하고 음울한 분위기야, 거기가. 야크스라는 도시가. 아, 그럼 우리 돌아다녀도 되냐? 아, 괜찮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제랑 나와가지고 이제 식당을 갔어요. 여기 조선족이 하는 식당 어딨냐? 그러니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선족 하는 식당에 가서 먹고 싶은 거 시켜갖고 막 둘이 먹고 전도를 막 했더니, 아, 자기는 관심 없고 자기가 잘하는 그 집에서 이 교회 모임 갖는 데가 있는데 가봐라. 소개해줘 갔더니 이제 어떤 부인이 혼자 있는데 남편은 어디 멀리 일을 가고 부인이 이제 몸이 좀안 좋아서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서 거기는 처소라고 그래요. 그 집에서 이렇게 교회식으로 모임 갖는 걸 처소라고 하는데 그 집이 처소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 부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아니, 어떻게 이 야크스라는 데를 왔냐? 한국인들이 잘안 오는 곳인데. 아, 우리 일에 대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공안한테 잡혀가지고 이래 해서 지금 왔다. 그랬더니, 아, 그러냐. 내 남동생이 공안들하고 너무 가까운 사이인데, 내 남동생한테 이야기하면 금방 나올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연락이 이제 됐는데, 남동생이 하는 말이, 이렇게 식사 한 번만 사면, 공안들한테 식사 한 번만 사면, 이렇게 나올 것 같다. 근데 그게 안 편한 거예요. 그냥 밥 사주고 풀려났다고 하는 것은 왠지 마음이 안 편해. 그래서, 아, 그렇다면 우리는 안 하겠다. 밥 사주고 뭐돈 줘가지고 풀려나올 것 같으면 안 하겠다. 조금 있으니까 또몇 시간 후에 또 연락이 이제 됐는데, 아, 그밥 사줘도 안될 뻔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미 상부 공항국에 이게 이제 우리 내용이 올라가가지고 내일 그 상부 공항국에서 오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결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냐. 하고 이제 그 다음날을 기다렸다가 상부 공항국에서 온 사람들한테 조사받으러 갔어요. 근데 벌써 딱 분위기가 부드러운 분위기 있죠. 벌써 놔주기로 작정한 분위기. 이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뭐 그냥 어디서 왔냐? 한국 뭐 하러 왔냐? 관광 한 서너 마디 물어보더니 관광 잘하고 가라 하고 딱 마친 거예요. 이제 이쪽 공안에서 이야기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풀려났어요. 풀려나가지고 그 이제 자매님한테 가서 돈을 좀 줬어요. 그 동생하고 공안들하고 식사 좀 이렇게 하라고. 그건 저도 괜찮더라고. 제 마음에서 편하더라고요. 근데 막 제가 거기서 막 나오려고 용을 쓰고 애를 쓰고 그런 게 아닌데 내 마음이 먼저 그 형편에서 벗어나더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갔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접촉이 됐을 때 형편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거기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형편도 그렇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자, 중요한 건 우리는 대부분 나는 이런 형편이 문제야, 이런 어려움이 문제야,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그 어려움 속에 두신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의 세계에 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형편만 문제 삼고 사람만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게 정말 다른 사람에게 없는 어려운 문제가 너무 많다. 이렇다면 주님께 나가야 될 때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주님이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구나. 세상이 알지 못하는 믿음의 세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계로 나를 초대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께 무릎을 꿇어야 될 때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주 형편에 매이고 형편에 눌립니다. 또 이런저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이 원망스럽고 그 사람 때문에 무엇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과 관계 속에서 괴로워하고 고통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요셉보다 더 어려운 형편이며 요셉보다 더 사람에 대한 시비가 큰 사람, 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다 말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들, 도저히 내가 풀수 없는 그 문제들, 사람과의 갈등들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그 요셉의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제로 체험되는 그런 신앙으로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